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이어서 계속 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 방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가 있게 되니 백성이 나가서 위험한 것을 날마다 받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지시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느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온통 만나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나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나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원망에 관한 주제를 갖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훈련하는 학교와 같고 구약의 어떤 교회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일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 속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를 통해서 만나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만나를 내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란 얘기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16장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니 제2월 15일이라 말씀합니다.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향한 행군을 계속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니산월 정월이죠. 이 14일이 유월절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정도가 지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준비해왔던 양식과 어떤 그 먹는 것들은 다 바닥이 났겠죠. 이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그냥 황무지 광야입니다. 돈이 있어도 뭐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가 있어도 음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네. 이제 이런 말이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비록 노예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떡은 배불리 먹지 않았냐. 근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굶어 죽으란 말이냐.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해는 가요. 그죠? 뭐 남 얘기 아니죠. 우리 같아도 그런 절박한 상황에 딱 봉착되어 있으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 뒤를 돌아다 보아야 되는데 그 뒤를 돌아보다는 것은 과거지향적으로 아 그래 우리 종살이고 편하게 몸은 곳에도 그때가 편했지 그것이 아니라 한 달 사이에 하나님 뭔 일 하셨어요 지금 열 가지 재앙 속에서 끄집어냈고요 그죠 또 배수진을 친 그런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거길 건너게 하고 뒤쫓아도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발견했지만 목지 못할 쓴물 속에서 뭐였어요? 그래도 물이 닳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두 시간 더 가서 엘림에서 거기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서 그죠? 7개 우물과 70주 12개 우물과 70주 오아시스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싹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집단화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홍해 앞에 뛰쳐오는 바로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잠잠해졌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 또 원망했을 때 그 원망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치료의 기적 때문에 그대로 잠잠했습니다. 오늘 이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 그들의 원망이 또 재현됩니다. 애굽에 고기 가마에 떠서 고기 먹으며 떡을 배부르게 먹고 있었을 때가 참 좋았었다. 여기서는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한 것입니다. 그때 그 원망이 어떻게 그쳤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또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의 광야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한 교훈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에 가진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수의 원망이 온 무리로 어떻게 하죠? 원망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누룩이 번져서 그것이 확장되듯이 특별히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 상황을 민수기 11장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결국 소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탐욕을 품고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원망의 대열에 휩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말입니다. 말. 이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파급적인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파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냐. 그래서 이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사실이냐? 정말 유익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한 대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마치 없는 소금이 없듯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은 곧 뭐가 돼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속담도 씨가 말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들이 원망이 계속됐어요. 이미 민수기 11장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말하고 있고 또 그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잖아요. 밤낮도 없어요. 실내와 실외도 없어요. 민수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장막 안에서 원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쉬들 때도 없이 원망합니다. 산마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저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로울 때는 감사하지만 내 힘으로 봉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가만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비방정이라 이비.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망에 대해서 원망의 원인이 뭐냐 또 왜 원망하면 안 되느냐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원망을 피하는 방법 뭐게 되냐 이 네 가지 주제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원망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뭘 뒤돌아보고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일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이 불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원인은 첫 번째가 불신이에요. 그래서 원망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실 일에 대해서 불신한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죽게 됐다고 원망하니까 살길 열어주었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니까 단물이 되게 해주었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에 떡을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목마르다 원망하니까 르디비에서 거기서 반석에 터져서 물을 나오게 해줍니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과 응답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자들입니다만은 계속 원망을 일삼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고 관심 갖고 함께 했던 것들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들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합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신앙이 어느 정도였느냐? 아까도 3절에 보였잖아요. 광야에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 말합니다. 적어도 고기와 떡은 먹었다 얘기해요. 얼마나 대은망덕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경솔하고 건방지고 도덕적인 그런 도전적인 행동입니까? 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언행들을 거기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엘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불신합니다. 원망이란 수근수근하며 불평한다는 말이죠. 저들이 최소한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런 원망을 일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하니까 욥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름 저주하며 죽어버려라.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으로 이 원망이 나오면은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구나. 그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원망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원망합니다. 미련해서.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미련함으로 그 어리석은 길을 걷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고 누구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야. 잘되면 내 잘못되면 조작타다듯이, 예, 자기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그 길을 어렵게 그 길을 굽게 만들고서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에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면은 그 원망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는데 잘 살펴보면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지난 시간도 계속 우리가 그 마라의 선택 속에서 소련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보는 것과 말하는 것에서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때문에 이들이 습관이에요, 습관. 정작 보여야 할 것을 못 보고 정작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니까 그 습관이 굳어지고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버릇, 그건 일생 동안 책임을 떠넘기게 바꿉니다. 원망하는 나쁜 습관 길들이면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투정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결국은 그 영혼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원망하느냐? 불신이었고 어리석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원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말합니다. 원망 속에서 혼자 중얼거리든 독백하든지 고함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그 토로한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그냥 가볍게 들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다 마치 헤아리듯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7절, 8절, 9절, 12절 다 하나님 원망을 어떻게 했다? 내가 들었다.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78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원망하는 태도, 그것은 누구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원망하는 데서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내가 이 말에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말라기 3장 13절 16절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여도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여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하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 판결이 어디 있다는 얘기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얘기요. 정말 날 존중하는지 경외하는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지, 어떻게 너희들 하는 말을 갖고 나는 판단하겠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말라기 3장 13절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대적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완악한 말은 문자적으로 완고함. 그래서 그 범죄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들의 부패한 심성 속에서 나오는 완악함이라는 얘기예요. 부패한 심성 속에서 나오는 완악함. 그래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슬픔을 보이며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슬픔을 보이며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 명령을 지키고 또 회개하고 슬픔을 보이는 것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런 완악한 말로 그들이 부패한 심령에 기인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을 바꾸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헛것이야.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해봤지만 결국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 이런 말로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냐?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듣는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하면서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다 하나님의 원망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백성의 눈에는 그 공격의 대상이 모세였습니다. 왜?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모자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의 심정도 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내가 이들 낳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이들이? 그러면서도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이겠다 할 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 낯은 뭐가 되겠습니까? 광해까지 끌고 나와서 죽였다 그런 하나님이다 얘기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면 생명의 주에서 내 이름을 제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예민하는 사람도 보여줘요. 그런 모세 앞에 돌을 들어 죽이려 하고 원망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껄핍하면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며로다. 이 원망의 대상은 누구였냐? 너희가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원망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지도자한테 하는 원망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망의 결과물이 뭐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신약의 바울은 역사를 조명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더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지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말합니다. 원망은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 폭이 넓어집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한마디 원망한 것이 가까운 사람이 그치지 않고 주변과 공동체와 점점 사회와 국가와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열 가지, 백 가지로 세상마저 다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죠? 멸망,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결과는 뭐냐? 멸망임을 일러주고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왔던 진을 하나님이 불살라서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죠? 민수기 16장에도 이하를 보면 원망을 일삼고 집단 행동으로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망을 일삼으면서 잘 되거나 또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 23장에도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감사할 건지 원망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감사를 뭘로 바꿨어요? 원망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사람이 감사를 원망으로 바꿔야 되냐?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가에 그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주리시고 마귀에 의해서 시험받으시죠. 돌로 떡을 만들라 할 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에 대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 같은 경우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로 갖고 사는 거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고 그렇게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께 다루는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 갖고 살아요? 내 손에 주어진 것, 그 안정감, 그것 갖고 살아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신뢰를 붙들고 살아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있는 위로는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위로로 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위로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위로인 것이고 예수의 재림이 위로인 것이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원망하면 안 되고 왜 어떻게 원망의 결과가 뭐냐?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망을 피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면 뭐야? 분명히 담게 되는 거예요. 담게 되는 거예요. 제가도 웃은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했죠. 친구들이 셋이 모이는데 한 사람은 습관이 이런 습관이 있어. 이런 습관이 있고. 그래서 이걸 고쳐주려고 만나면 하지 마 하다가 자기가 말한다면서 이렇게 돼버렸잖아. 담게 된다는 얘기야. 담게 된다는 얘기야. 유유상종이란 말이죠. 끼리끼리란 얘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묵자흑 근주자적 그런 말이죠. 붉은색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검어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 하고 다 일어나서 원망한 거 아니에요. 소수로 인해서 번져서 그것이 원망 자체가 전체로 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함정에 빠지기 전에 원망하는 개인 집단과 사귐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망이 나오면은 차단시키길 바랍니다.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잠시 뒤로 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것이 차단시키지 못하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두 번째, 원망을 피하는 방법은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원망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지만 탐욕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인간이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아리 아홉 가진 사람이 더 자진고비 하는 거예요. 왜? 열 개 채우려고. 열 개 채우면 또 뭐가 뭐 채워야지? 한 타스 채우려고. 12개. 그런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탐욕이. 자족함이 없다는 것은 감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이 문제를 예리하고 무섭게 지적하고 있는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구한 걸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어떻게 됐다? 파리하게 됐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민수기 11장 얘기인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뭘 품었어요? 필요가 아닌 탐욕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기가 물리도록 한 달 내내 메추야기를 내려주겠다 말씀합니다. 코에서 넘쳐서 실현하기까지 주겠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가르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렇게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했다고요? 파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메추야기를 원했던 그 욕망이 그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에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과 식욕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골몰할 때 영혼은 공허해지고 또한 말라버리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진노와 재앙을 내리십니다. 진노와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의 탐욕은 채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냥 말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탐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사도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족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만족하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자, 원망을 피하려면 세 번째, 자기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원망의 심리 뿌리를 캐보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원한이 맺혀 있어요. 그러나 내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길로 인해서 그 굽은 길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냥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되돌아보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원망을 피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족할 때, 만족이 없을 때, 어려움이 봉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보다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활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 삶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증오를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늘도 우리로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성도의 모습의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파멸시키는 아주 위험한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사는 것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이 안전한 장소고 최선임을 믿고 그 길이 곧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고서 감사로 그 원망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께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가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실을 되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누구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라고 했죠? 바로 아버지가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고 돌보시고 후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필요의 문제는 하는 아버지께 구할 때 그건 이미 아버지께 알고 계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는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주시는 소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공급받는 데서 개런티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안식상 그냥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누리다가 가라고 불러주신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부르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과 또 하나는 제자로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우리의 소명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고작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간다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목적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그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신 소명 따라서 살아낸다면 애굽에서 불러신 목적,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부르심과 우리 또한 사명의 부르심 중에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들이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또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는 일반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끔 그 제자의 삶에 맞게끔 소명에 따라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그 원망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미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면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그 원망한 곧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입술이 또 공동체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원망이 아닌 정말로 영향력이 있고 긍정적이고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말로 변해지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결과와 끝이 멸망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원망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끊어내고 자족하고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삶 속에서 다시금 눈을 떠서 구원의 부르심과 더불어 함께 나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과 사명의 목적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원망이 아닌 감사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감당해낼 때 여전히 내 삶의 주변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